할렐루야.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이비인후과 의사인 분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두 분의 목사님이 연이어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다 성대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의 목을 진료한 후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대 무리 주지 않도록 설교하실 때에 좀 목소리를 작게 조용조용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찬송가도 이 가급적 부르지 않도록 다른 분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처방했습니다. 다음 목사님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 주지 않도록 설교 시간을 확 줄이십시오. 대폭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짧은 찬송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진료가 끝난 뒤에 이를 지켜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똑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처방이 다릅니까? 물었더니 두 번째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거든 그러시더래요. 설교라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에 방언을 받고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읽었는데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구약에 나온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이 반발을 일으킬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37절부터 봤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지금까지 이 무리가 들을 때에 알기는 로마 병정들이 한 짓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짓인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인자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무나도 공격적인 말입니다. 좋은 얘기를 듣고 구원받고 복받는다 해야 기분이 좋을 텐데 너희들이 예언하신 그 구세주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순수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공격받는다 하면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합니다. 반발하기도 하고요 반항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봤더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They were cut to the heart. 가슴 깊숙이 이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책임을 느낀 것입니다. 뒤틀림을 느낀 것이에요. 아, 내가 진짜 죽였나 보다라는 이런 부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라는 이런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베드로를 보면요, 담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상처를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하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 이 말 듣고 또 시험 받으면 어떡하나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 시선을 두려워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거는 좀 부드럽게 요거는 좀 참 상처 안 받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때로는 메신저가 메시지에 대한 이런 부담 때문에 피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때로는 듣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임할 때에 찔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찔림이 아닌 죽을 만큼 듣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씀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의를 얻고자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란 내가 옳다 그렇다 판단하기 위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 옳구나, 이건 받아들이겠구나, 이건 안 되구나, 이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변질되게 되면요, 이단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변질되기 때문에 너무나 메신저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두려움과 눈치 보는 상황 가운데 공동체들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 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반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를 보지 않고 뭐 상관치 않고 아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너 잘못 가고 있다고 외치고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또 다음 주일 살아있는 초대교회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교회는 오르가니즘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이 생물,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란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패역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잘못 가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송장을요, 송곳으로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송장 아무리 찔러봤자 거기에 뭐 왜 찔르냐고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반응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을 때에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그 다음 이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이라 하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삶의 노하우가 있고 지금까지 삶의 철학이 있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요, 찔림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더블 에지 소드예요.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 건드리며 도려내며 잘라내며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도려내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살아있는 이것을요, 도려낸다는 것, 움직이는 것을 칼을 댄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취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 받는다 하는데 마취 안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가려는,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말은요, 내가 죽었던지 아니면 나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여서 길과 같아서, 씨 뿌리는 비유의 길처럼 너무 강팍하고 딱딱해서 씨가 떨어져도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는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찌를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림이 있게 만들어요. 먼저 베드로 설교를 보면요, 2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또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7장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잘못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같은 찔림이 있었지만 반응은 틀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접하지만 우리에게 찔림도 있겠지만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는 죽음으로 이끄는 이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것이 잘못되었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체면, 나의 위치, 나의 학벌, 나의 재산, 나의 명예, 이것이 나의 전부였는데 찔림을 받고 나니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제 어찌할꼬 질문하는 그것에 대해 베드로는 세 가지 할 것을 지적합니다. 먼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란 뭡니까?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턴이라고도 하죠. 회개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할꼬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잘못을 깨닫고 올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나 그 기차를 갈아탈 생각하지 않고 그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 밥 사주고 등등 많은 선행을 베풉니다. 기차 안에 승객들이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종착역에 그가 도착해 왔을 때는 자기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내가 가는 길 계속 가면서 착한 일 해서 그냥 뭐 캄프라치 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하면, 우리가 지옥 행렬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하면 회개한다는 것은요, 이제 천국 행차로 바꿔타는 것입니다. 이 바꿔탐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 가는 길을 계속 간다고 하면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길 계속 가는 것은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회개하고 나서 다시 천국행 타다가 아이고 보니까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완행차 타려고 다른 차, 또 자꾸 이게 반복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방향 전환하려고 했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이쪽에, 이 폐역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찔림과 함께 회개는요,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 오늘 또 갈아타겠습니다. 얼마만큼 갈지 모르지만 오늘 또 갈아타겠습니다. 천국 행차 타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찔림을 받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이런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받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씻김의 의미와 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참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처럼 새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에서 죄 노예의 노릇하지 않고 천국 백성 되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교회 성장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냐 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이 통계를 냅니다. 1년에 새 가족이 얼마나 왔는가, 그 통계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교회의 참된 성장이지, 뭐 그냥 동네 사람 모아놓고 우리 부흥했다 그러면은 나가서 저기 저 뭐요, 그냥 히스패닉들 일 찾는 사람들 시간당 뭐 한 10불씩 주고 와서 여기 100명 앉혀놓으면 1000불이면 100명 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참된 교회 성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찔림을 받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주님 앞에 세례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세례가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 받은 세례, 참으로 이 감동과 감격을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하면서 세례받은 분들, 입교받은 분들만 참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나의 죄를 씻김과 또 내가 다시 살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제까지는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잠깐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또 죄진 것 같으면 아 이게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교회 오면은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떠나가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오늘 확실히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나로 하여 내가 사는 삶에 따라오게 만드는가, 이 차이입니다. 내가 운전하며 사는가,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기는가, 이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그냥 우리 공동체에 도매급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찔리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요, 찔림을 통하여 내가 어찌할꼬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찔릴 때에 이를 갑니다. 저 메신저 없애야겠다, 왜 쓸데없이 듣기 싫은 말만 하냐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주시는 오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인디비주얼리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언어, 그냥 성령님께서 도매급으로 오케이 너희들 다 영어해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세요. 성령님의 찌르심이 있기 바랍니다. 옆에 아내가 두르라고 찌르는 거, 이거 성령님 아닙니다. 가끔 이야기하면 옆에서 옆구리 찌르면 남편들이 막 이제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봅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예. 졸면은 뭐 쫙 찌르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 계세요.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말씀의 찔림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는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앞에 부분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움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모태신앙부터 지금 내 나이 80이니 저희 교회 참 장로님 중에 성경을 지금 뭐 은퇴하시고 8순이 거의 되셨는데도 장로님 80 넘으셨네요, 황 장로님. 예, 아직도 성경을 외우고 계세요. 성경을 오늘 어디 외웠습니다. 성경 외우고 계세요. 아,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도 한데, 배움을 끊이지 않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녁에 저희 교회 제자반 수료하신 분 34명 졸업장과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졸업장 가졌다고 제자 된 것 아닙니다. 이제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 나 이제 제자 훈련 마쳤으니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 끝났다. 아니요, 시작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가르쳐야 되고요, 내가 배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배워야 돼요. 배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참으로 미소를 지으시고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지속적인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해요. 찌릅니다. 바르게 가라고. 그리고 의롭게 살라고.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것이 뭐 크리스찬이냐라고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욕먹지 않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자리에서 떠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요,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42절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 펠로십이라 그러죠.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교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떡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요,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없으면 찾으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야, 왜 없냐, 이 점심시간 됐는데 왜 이 사람들 굶고 있냐 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다 먹이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러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해변가에서 아침 조반을 만들고 계셨어요. 먹이려고.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교제한다 하면요, 우리가 먹을 때 어떤 사람들하고 밥 먹기 원합니까? 밥맛 없는 사람들하고는 먹기 싫어합니다. 밥맛 없는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핑계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먹잖아요. 우리 교제란요, 떡을 뗀다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거듭난 자들이 늘어나면서 가르침이 있고 그 가운데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새 가족이 이제 저희 집에 새 가족 클래스 마치고는 마지막 코스로 저희 집에 오신데 새 가족이 담임 목사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초대교회는 밥을 안 주네요? 밥 줍니다. 먹을 수 있는 제가 통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하시면 밥 먹습니다. 저분들은 드시는 분들이세요. 또 소망에 들어가시면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가르치시면 밥 드립니다. 왜 저희가 이 밥을 지금 못하고 있냐 하면요, 저희 교회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파킹장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뭐 더블, 트리플 파킹하고 빨리 안 빼줘. 그러니까 이제 이 밥을 드시고 여기 계속 계시게 되면은 다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노스페일하고 노르우드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 지역의 상가들이 굉장히 부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 드리니까 나가서 드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교제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입에 에너지를 공급하여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이런 관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저희 교회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교회와 또 건강한 교회 차이는요, 들리는 소리가 틀립니다. 병든 교회는요, 들리는 소리가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뿐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면요, 사람에게 열 입이 없어져요. 입은 하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낼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나쁘다 못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할 기회는 많습니다. 아, 이 교회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해.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할 텐데 보통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매일 새벽 5시 40분 본관에서 포틀리에 저희 선교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포틀리 펠팍에 사시는 그쪽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 선교관이 포틀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금 저희 부목사님들이 매일 내려가셔서 거기서 인도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보면은 주중에도 목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고 참으로 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저희들이 금요예배 모임에서 찬양과 기도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자고 해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해 지금 중보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셨다면 교회에서 참으로 이 기도하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디선가 기도하는 나의 목소리가 하늘로 향한 이런 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음 주에 계속 할 텐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41절까지만 하고 42, 43절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엔요 41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44절 말씀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 43절 말씀,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한글 번역에는 두려워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filled in awe. 이 굉장히, 굉장히 감동받고 놀란 상태예요. 너무 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것을 보고 나더니 오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엔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계산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간증이 없어요. 내가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불가능한 일인데 됐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모멘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멘트가 있어야 신앙생활할 재미가 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다고 매번 듣는데 내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하면요 그 누가 신앙생활하고 싶겠어요? 아, 재미없지. 매주 그냥 내가 그냥 주일날 쉴 수 있는 시간인데, 놀 수 있는 시간인데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이런 모멘트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마다 간증들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삶이 주님께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는, 형님은 16, 저는 15살 때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비 오려고 하는 날 이 남미에서 갓 올라와서 수영장을 이제 참 그리워했는데,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한다고 아무도 없는데 가서 수영한다고 나갔다. 형님 수영 저보다 조금 잘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놀라갖고 물에 빠져서 그냥 꾸르륵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에 그냥 형 살리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면서 탁 뛰어들면서 생각해, 아, 나 수영 못하지. 그때 기억합니다. 그때 형님 그냥 가라앉고 저도 들어가서 이제 나도 죽었구나. 아무리 그냥 해도 뭐가 이게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두 분 모두 다 갔다 나갔다 얼굴 하고 물 잔뜩 마시고 해서 그냥 죽었구나 하고 손 내밀었는데 뭐가 이게 손에 잡히는 거예요. 전 그게 옆에 그냥 쇠봉이 나온 걸 잡았는데, 전 그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었어요.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15세 주님 만나볼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놔둬주셔서, 참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 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대에서 참 주님께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살 시간이 아닌데 살고 있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저희 형님도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신,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참으로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찔림과 함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성령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배움을 그치지 않고 성도들과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성령님을 통하여 찔러 깨워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 주님의 찔림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